네,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역대하 6장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성전 봉헌식은 국가의 큰 행사였는데요. 국가의 큰 행사인 만큼 여러 순서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순서들 중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면은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라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만 해도 벌써 한 다섯, 여섯 가지 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봉헌 기도를 할때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입니다. 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시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를 더 우리가 좀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역대기가 쓰인 배경을 좀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역대기가 기록될 때는 어떤 시절이었고 누구를 위해 쓰였는지를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였습니다. 당시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로 서기를 원하는데요. 근데 돌아왔지만, 그리고 옛날에 그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광을 기대하고 있지만, 사실 현실은 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붙잡고 있는 언약과, 그리고 그들이 바라고 있는 기대와 이상과 더불어서 눈에 보이는 현실 사이에서 그 보이는, 느껴지는 괴리와 절망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의심도 생겨나고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아직도 듣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다면 왜 나에게는 이런 상황들이 허락되는가? 왜 나의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는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 속에서 의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정말 떠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역대기 기자는, 저자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쭉 가지고 와서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솔로몬을 통하여 지으셨고, 그 다음에 이 성전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이 성전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즉, 우리는 무너졌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한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좀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솔로몬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정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가뭄과 같은 상황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황충과 메뚜기가, 그리고 깐부기가 나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모든 상황들은 농업사회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이야기들입니다. 먹을 것이 농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사회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은 곧 내가 과연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살수 있는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할까 방법을 찾기 마련입니다. 사실 이 당시의 농부들도 물이 없으면 어디서 물꼬를 터올까를 먼저 고민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솔로몬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29절입니다.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여기서 마음의 재앙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정말 폭풍 같은 어려움을, 혼돈을 야기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시기, 질투, 분노,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통제욕, 이러한 것들, 내면의 질병, 마음의 상처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솔로몬은 마음의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공허함 속에서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에, 그때에 무언가 다른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채우려고, 대체하려고 하지 말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외적, 내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유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그 다음 구절에서 이야기합니다. 30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너무 명확한 이유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홀로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사유하시고, 사유하신다는 건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남과 잘못됨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시고 들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내세울 만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솔로몬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후반절에 다윗의 언약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나중에 결론부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지켜나가겠다, 신실하게 이어나가겠다라는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부분 32절부터 35절까지는 이방인에 관한 기도가 나옵니다. 굉장히 좀 놀라운 장면인데요. 이방인들조차라도 하나님을 알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 성전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성전, 기도하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은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경외하게 하소서, 경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요, 우리의 기도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나를 위한 울타리에 갇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와 내부만을 향하면 안 되고요, 이웃의 아픔과 그리고 사회의 상처, 그리고 전쟁과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낯선 이들을 위한 기도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기회가 된다면 기도하는 시간에 잠깐이라도 한 공간을 좀 비워두시고요, 거기에는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 그리고 내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분들을 위한 낯선 일을 위한 기도의 공간을 만들어 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경계 밖에서 들려오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에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솔로몬은 좀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입니다. 죄로 인해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그 자리에서라도 마음과 뜻을 다해 주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돌아온다는 것은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라 나의 그 생각과 마음과 행동까지 그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전을 향해 곧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마음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포로와 같은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를 포로로 얽매는 것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중독과 두려움 또는 자책과 실패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환경들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 내가 포로처럼 잡혀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때 내가 과감하게 마음을 돌려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향한 쾌락적 중독과 나를 압도하는 두려움과 그리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자책과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실패에 대해서 이제는 나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이거는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40절과 4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의 능력의 개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이 말씀은 민수기 10장의 그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민수기 10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그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정비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광야를 지나야 하는데 그 광야를 향해 출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한 사흘 길을 앞서갑니다. 이 말씀이 사흘 길을 앞서가면서 했던 역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 머물 곳, 그 장소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 이 말씀이 먼저 가서 앞서가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권적으로 주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근데 그때 이 민수기 10장에 나온 표현이 이겁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능력의 개와 함께 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을 지금 솔로몬은 여기서 사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근거는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제가 마지막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네, 그는 다윗 언약을 붙잡으며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은혜에 기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결론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주님, 당신이 일어서시면 충분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걸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내가 강하게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어서시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우리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전환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기도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며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주여 일어나소서. 당신이 일어나시면 충분합니다. 주여 일어나소서. 당신이 일어나시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에 기대어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내어드리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당신이 일어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내가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어나야 하는 순간입니다 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이 자리를 떠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